사도행전 2장 42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일까지 골로새서 말씀 저희가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찬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연결해서 다음 시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구절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또한 새 언약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며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그들이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며 증거한 천국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짧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 The Word of God, 그리고 Fellowship, Breaking the Bread, 그리고 Prayer. 여기에 힘썼다. 힘쓰다라는 단어, Devoted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헌신하다. 이 헌신하다는 뜻이 뭐죠? 헌신이라는 단어. 즉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의 삶은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예전에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믿는 성도들이 되어 교회에 속하여 이것들을 헌신하며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증거한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 성찬, 그리고 기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도의 교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뭐죠? 은혜의 방편들, means of grace.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들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뭐죠? 이 세 가지들은 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성찬으로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기도로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를 가장 힘쓰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죠. 이제는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우리가 가장 헌신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 마치 종처럼 그냥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만 하는 곳일까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우리 삶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 맛보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데오빌로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교회를 이루며 가장 먼저 힘쓰고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예배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 말씀과 성찬과 기도 다 들어가 있죠. 예배는 교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중에서 말씀과 성찬, 교제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찬주일에는 곧 뒷구절에 보면 나누는 삶이 나와요. 그 나누는 삶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천국 백성들의 삶을 또한 기도로 알려주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과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는 물론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적으로 함께 모여 드린 기도의 모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에 쓰인 단어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키는 prayer로 되어 있지 않고요. 원문을 보면은 the prayers, 즉 많은 주석들이 기도의 모임으로 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모임. 그리고 이어는 46절에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또한 집에 모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성도들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헌신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각 성도들이 물론 각기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다 한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요.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냐면 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죠. 아니,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고 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알겠는데 왜 새언약의 교회가 여전히 성전에 모였는가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제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성전은 어디인가요? 어디가 성전이죠?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서와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로 성전 예배는 뭘로 이루어졌죠? 꼭 제사를 드려야 됐죠.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전처럼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에 모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성전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바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도 전했고요. 기사도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서.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4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에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로 인해서 교인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렇죠? 이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46절에 성전에 모였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시면 템플 코트예요. 템플 코트. 템플 코트는 어디였죠? 성전 뜰입니다. 그렇죠? 성전 건물 밖에 있던 성전 뜰. 그곳에는 사실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이나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넓은 장소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 항상 이곳을 지나가야 했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주일 예배도 드렸고 떡도 떼었고 또한 자주 기도 모임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교회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 기도에 헌신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천국 가족의 아름다운 그 교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기도의 삶이 덜 중요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나누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나누는 교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더욱 뚜렷이 천국 가족의 교제를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개인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가족입니다. 공동체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 천국의 현실을 한 몸으로 증거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후에 제각기 살아가게 안 하시고 천국의 한 가족을 이루도록 모으시고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전의 돌과 같다고 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의 돌들로 세워져 한 성전을 이루게 하셨다. 따라서 기도도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에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예배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기도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천국 공동체의 삶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인가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차별 없이 다 천국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때가 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 즉 천국의 현실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 Isaiah chapter 56, verse 6 through 8.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무엇을 약속하신 건가? 이제 곧 구속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텐데 그날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모으실 것이고 그런데 그들을 모으신 곳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백성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집,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리켜 또 다른 표현을 쓰시는데 만민의, 즉 모든 내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다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말씀일까요? 그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과 천국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게 하신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부르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아들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천국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실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현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이 천국의 현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기도 혹은 성도와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삶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교인의 수에 더하여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42절에 그들의 삶이 기도로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맛보거나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목된 교제를 이제는 기도로서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모여 기도했다고 하죠. 다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무슨 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뭔가가 갈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때만, 이머전시 시추에이션이 있었기 때문에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나 성찬처럼 꾸준하게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가 교회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기도로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삶의 증거였다는 뜻이죠. 세상의 기도는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기도, 그 목적이 어디 있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교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회개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찬송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기도로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구원 역사 속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시죠.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여러 부류가 아니죠. 즉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을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자들이지만 사단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그저 자기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현실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는 모습에 교만한 세상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저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이러한 구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후 아담과 이브가 어떤 아들을 낳죠? 아벨 이후 태어나는 아들 이름이 뭐죠? 예,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후손들로 나누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이 세상 백성들, 사단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기 자기들의 도성을 이루고 살아가요. 즉,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도성들, 사람의 도성을 이루고 살아가고 셋의 후손들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들의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본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시겠어요? 4장 16절에서 26절. Genesis chapter 4, verse 16 through 26. 창세기 4장 26절, 16절에서 2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의 삶을 알려주실 때 여호와의 앞을 떠나 살아갔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삶의 결정에, 그 삶의 모습에, 그 삶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4장 17절부터 보면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 사람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왕국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없이 철저히 사람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데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번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이루며 삽니다. 성을 쌓는 건축에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에서, 육축을 치는 목축에서, 기계를 만드는 산업에서 번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을 자랑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죠. 철저한 인본주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이런 세상에서 번성하는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세상에서 이렇게 번성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세상에서 번성한다고 주장해요. 미국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이렇게 번성했다가 지금은 타락하니까 이렇게 또 타락의 길로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꼭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축복은 천국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만한 삶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이러한 그 사람의 왕국을 이루어 살아갔던 삶의 절정이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에서 나타나요. 가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삶의 모토, 슬로건 여기 다 나옵니다. 뭐라 그러시죠?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 우리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며 다 하나가 되어 살자.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이름 대신 자기들 이름을 내며 하늘에 올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죄악 세상. 그리고 죄인들은 오직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을 믿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인간들끼리 하나가 되어 뭉쳐 하나님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가운데 영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위인이 있다. 자랑해야 합니다. 다 죄인들인데. 아니 하나님을 말해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이죠. 그런데 반면에 셋의 후손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셋의 후손들, 즉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왕국을 이루며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짧다는 거죠.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번성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아예 말도 꺼내지 않으세요. 왜? 그걸로 정의되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한 구절,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되는 셋의 후손들의 삶을 알려주는 딱 한마디가 나오죠. 창세기 4장 26절 끝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알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로서 그들이 사단의 백성들의 삶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죠. 성전을 짓게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백성을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1 King chapter 8 verse 29 through 30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가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해 있어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내 백성의 기도를 내가 다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늘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며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늘 깨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이시요 기도하는 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계실까요? 바로 성전과 기도하는 집인 여러분을 향해 계십니다. 그것도 그저 멀리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천국의 현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늘 우리를 향해 비추어주시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은밀한 중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조차도 들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 문을 알려주시며 천국 백성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천국 교제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10시간, 100시간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원토록 예수님처럼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아버지와 교제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은혜와 이 영광과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느냐. 형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 기도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자신이 이뤄놓은 것으로, 자신이 쌓아올린 바벨탑으로, 자기의 강함을 증거하려는 자,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쇠하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의존하나요? 다 무너집니다. 모래와 같은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그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음을 아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 모임이 있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정말 너무나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시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나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없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없이 참 교회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그저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며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더욱 천국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고난에까지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본향집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김무로 성도님,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김문호 성도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곧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아니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권능과 권세로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아니, 우리가 기도는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근데 뭐라고 하셨죠?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주권으로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이루셔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뜻을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이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품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다리는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성령님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성령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으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주시겠지 하며 넉넉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기도 중에 임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다리는 삶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침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도 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저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그저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더 낫고 더 잘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다리며 결국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무엇에 있든지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오 영원한 본향집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죄도 없이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완전한 기쁨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던 모든 것들 그날에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비록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나만 아니라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 말씀과 성찬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의 방편이요 예배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죠? 왜였을까요? 아들도 바치나 안 바치나 아들까지 바치는 헌신이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독자까지 바치실 헌신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 이미 영원한 천국 복음을 다 성취하시고 주셨습니다. 우리로 교제에 헌신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성찬에 헌신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으로 내어주시며 천국 교제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기도에 헌신하시기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 예수님의 헌신에 따라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 나누시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여러분 자신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헌신이 아니라 말씀, 성찬, 기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된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의 현실을 이루어 주시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서 예배로 말씀으로 성찬으로 교제 나누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누는 교제로서 믿음으로 굳게 되어 천국까지 이르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